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둘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입성 장면은 두 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가시겠다고 나귀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읽은 이 7절부터 11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가 다 펼쳐놓고 예수님이 그걸 타고 가시죠. 또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이 나귀 위에가 옷을 올려놓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타고 가시는 나귀 가는 길에다가 깔아놓고 또 나뭇가지도 펴놓고 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다윗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여태껏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딜 갔을 때 가장 열렬하게 환영을 받은 적이 언제 있었나. 저한테 환영받거나 이런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지난번에도 설교 끝나고 보니까 다른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설교 후에 모든 프로그램 마치고 설교하신 분에 대한 축복 시간이 30분이 잡혀 있더라고요. 30분을 무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박수만 쳐달라. 나 이게 굉장히 어렵다. 앞에 세워놓고 막 손들고 막 축복성 불러주고 이런 거 굉장히 어색하니까 제발 해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박수 받고 인사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어디를 갔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요즘은 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 앞에다가 막 꽃을 뿌려주고 그리고서는 그 꽃길을 걸어가게 하고 이런 거 이외에는 뭐 이런 대단한 환영을 받아볼 일이 별로 없죠. 또 그냥 걸어가고 하는 것이지 누가 여러분 앞에 가는데 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아주면 어떻겠습니까? 얼른 주워가지고 털어서 다시 드려야죠. 그걸 이렇게 밟고 가거나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하게 이제 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영을 받으면서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좀 이렇게 삐뚤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합당한가, 올바른 방식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들이 환영했던 모습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영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정말로 열렬하게, 정말로 기쁘게 그렇게 환영을 한 거예요.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평양 시민들이 다 밖에 나와서 했던 것보다 더 환영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옷을 길바닥에 깔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환영을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식들이 가장 타당하거나 가장 올바르거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럼 옆에서 환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는 것에 합당한 그런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주님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은 막 대군단을 이끌고 말을 타고 수레를 타고 이렇게 가는 왕이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는 거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목회자 또 다른 성도를 섬길 때에도 이런 모습일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당을 지을 때 하다못해 야구장을 지을 때도 제일 비싼 돌, 제일 좋은 의자를 갖다 놓는데 주님을 섬기는 곳에서 우리가 그 세상 것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비싼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거 갖다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일 좋은 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나귀를 타셨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귀를 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환영을 해야 돼요. 예전에 교황이 한번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와가지고서는 조그만 차를 탔죠. 소울인가를 타고 갔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서 참 칭찬을 했는데, 그러면 옆에서 그 교황을 호위하거나 경호하거나 같이 따라가던 사람들은 다 소울을 탔느냐? 아닙니다. 다 그보다 다 큰 차를 타고 뒤에 따라갔습니다. 별로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황이었던 것을 보고 생쇼를 한다 그런 겁니다. 그게 자기만 혼자 소울을 타고 가면 뭐예요? 뒤에 있는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은 몽땅 다 큰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좋지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전에 부교육자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오카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하신 지 20주년이 된 거예요. 사랑의 교회 20주년이 되었는데 그때 어떤 때였냐면 IMF가 터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 교회에서도 수양관을 짓느라 돈이 모질라서 목사님이 내 평생 한 번만 작정헌금 하겠다 그러셨다가 다시 두 번째로 작정헌금을 하셨어요. 수양관을 짓기 위해서. 그러던 찰나에 오카드 목사님 환갑이 되셨고 교회 개척한 지 20주년이 되었다고요. 오 목사님이 원하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20주년이 되는 그때에 교회 앞에 보니까 차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에쿠스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에쿠스가 아니라 저 체험맨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차인가 도대체? 그랬더니만 혹하는 목사님 차를 바꾸셨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바꿔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이 정도 차를 탈만하지 않느냐 하고서 바꿔드린 거예요. 제가 다른 데 어디 세미나를 갔더니만 어떤 한 분이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이제 원로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해외를 잠깐 교회에서 보내드려서 여행을 갔다 왔더니만 자기가 미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그랜저를 타고 있었는데 더 큰 차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원하지도 않았는데 장로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애쓰셨는데 우리가 좋은 차를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 이제 목사들만 있는 세미나 장소였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네들이 기름값은 안 주면서 사례비는 깎였는데 차만 커지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란 말이냐. 나는 지금 차를 줄여야 될 때다. 예, 그렇다는 걸 팔아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이렇게 쉽게 그냥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환영할 때 주님을 섬길 때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대로 섬겨서는 안 되고 주님이 하신 것을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신방 갔는데 목사님이 단촐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 옆에 굳이 비싼 옷을 입고서는 줄을 서가지고서는 같이 따라갈 필요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냥 검소하게 입었으면 옆에 같이 신방 가는 사람들도 검소하게. 뭐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저 뭐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뭐 부교육자가 같이 신방 가는 일은 없지만 담임 목사가 금반지 하나 안 끼고 가는데 부목사가 다이아 반지를 끼고 가면 됩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거 적절하지 않다고요. 적절하지 않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벌 옷만 가지고 살아라. 주머니를 갖고 있지 마라. 근데 성도들은 다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 좋은 양복을 해드리고 싶어 해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옷 양복 갖고 있는 것도 많아요. 허름하든 말든.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 맞춰서 산다 생각하고 마음을 거기에 낮춰야지 됩니다. 낮춰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을 섬길 때에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보라.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신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목소리를 다 바꿉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함을 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서 섬길 때에도 주님의 모습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주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찬양했던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찬양했냐면 두 가지 내용을 찬양을 했어요. 구절을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첫 번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하고 예수님을 찬양했고요.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의 나라를 주신다고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한 두 가지 내용은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찬양했던 내용만 놓고 보면 뭐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들이 찬양을 했던 이 내용도 별로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목적이 합당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대를, 자기들의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설교하실 때에 어떻게 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환영할 때에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다 찬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부분에 설교 8개가 나왔었죠. 그 설교에서도 계속 예수님 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내용들이 자꾸 나왔는데,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기준 삼거나 율법을 기준 삼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 말씀대로 하라고 그렇게 설교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찬양하는 내용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나 욕심은 자기를 기준 삼고 있는, 율법을 기준 삼고 있는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왜 들어가십니까? 십자가 지러 가시죠. 부활을 하러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찬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맞추어서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팔려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서 십자가에 대해서 찬양하고 부활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주님이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람들이 주님께 대하는 이 태도는 사실은 180도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제일 합당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그 뒤를 주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가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막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면서 따라가는, 그게 어쩌면 더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더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자꾸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사람들을 자꾸 더 나쁜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서 요 정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장면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실제로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이 두 개의 장면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나귀를 가지고 와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은 어떠하냐? 주님 말씀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주님께 가장 합당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여쭤보고 주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환영해라, 이러이러하게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순종했더라면 그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 또 환영 받으시는 때는 사실은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입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도 온 세상이 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환영을 하겠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을 의미 있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열렬한 환영을 다 받으신 이후에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옆에 있는 동네로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셔서 들어가셨는데 다시 나가신 겁니다. 베다니는 슬픔의 집, 고난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셨던 예루살렘에서 이 환영을 그대로 누리고 살겠다고 그 자리에 축축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을 등지고 나오셔서 베다니로 고통의 집으로 나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도 내 생각대로, 내 열심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 맞추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도 내 감정이 북받쳐서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행하시고 베푸시는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더 큰 지혜들도 허락해 주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또 때로는 우리 힘에 부치지만 어찌하든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늘 노심초사하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나 주님을 섬길 때에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행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모습들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